사람을 세우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특별 새벽기도, 신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 항상 직장생활하고 늦게 퇴근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든데 또 아침에 이렇게 잔잔하고 깊은 은혜 있는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15년을 여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 은혜 가운데 잘 끝내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를 끝나고 또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오면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큰 감동이 큰 산을 또 하나 넘어간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스테이지로 우리를 옮기실 것이다 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기 몸살 걸렸다가 이제 몸이 나아갈 때 아직도 몸은 아프지만 아 이제 나았다는 이 터닝포인트를 자기가 느끼는 때가 있어요. 아 이제 내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저는 오늘이 그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응답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날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말씀 그 바로 전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성품과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한 제자들은 특히 그랬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알았지 영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주님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물었던 거예요. 이 빌립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니 머리가 오히려 지나치게 좋아서 문제였습니다. 빌립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500여의 기적 때 5,000명이 넘는 군중들 척 한번 본 다음에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김밥 한 줄씩만 돌려도 200데나리온 하나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겠다는 계산이 그 자리에서 탁 나온 사람이 빌립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국제시장 장사통입니다. 이렇게 탁 이 머리가 빨라요. 비즈니스 감각이 빠르고 또 헬라어에도 능통해서 외국인들 오면은 항상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사람입니다. 국제 감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요즘으로 말하면 국제적인 비즈니스맨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인데 빌립의 문제는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빌립의 문제였어요. 자기의 똑똑한 머리로 자꾸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하려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잘못된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건 모르고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의 똑똑한 인간적인 머리가 오히려 영적 깨달음의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으면 영안이 흐려집니다. 순수해져야 하고 겸손해져야 하고 정결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로 가라고 도전하십니다. 11절, 이 전절 말씀인데 자막이 준비되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이신데 이걸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기다려서 하겠다 이 말 안 돼. 내가 왜 비행기가 뜨는지를 항공역학적으로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타겠다. 그러면 평생 비행기 못 타죠. 믿음으로 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100% 확신하고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맹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 믿는 것이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이제 겨우 태양계 밖으로 무인 우주선 하나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될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굳은 의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40일 기도, 100일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특권을 몇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먼저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한다는 것, 목회한다는 것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십니다. 이 땅에서 주님 계셨을 때는 자기의 몸을 움직여서 사역하셨는데, 이제 주님 승천하신 뒤에는 우리를 움직여서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신방할 때도 예수님이 그곳에 성육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신방하면 과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 반하시고 나 반하고 이렇게 협업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나는 주님과 깊은 사귐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연약한 영혼들 심방에서 격려하고 헐벗은 이웃을 돌볼 때 나는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게 돼요. 참 이상하죠? 이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때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때예요. 묵상할 때도 주님을 깊이 느끼지만 더 깊이 느끼는 때는 우리가 아우리치 가서 이렇게 그 영혼들을 한번 섬겨볼 때, 가서 내 돈을 털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 볼 때, 나를 낮추어서 누군가를 섬겨볼 때, 우리는 그때 그냥 성경 읽을 때와는 전혀 다른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경우 그래서 아우리치 가서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때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몸은 힘든데 주님의 기쁨이 내 영에 전달되어 오면서 나는 기쁜 거예요. 우리는 사역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사역이 그래서 항상 함께 가요.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보다 더큰 능력자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보다 더큰 일이란 성령이 강림하신 뒤에 그 선교 사역이 확대가 되어서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안에서만 사역하셨는데 제자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될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려고 그랬으면 그거 못 하셨겠어요? 야, 우리 배 타고 아테네로 가자. 우리 배 타고 빌립보로 가자. 그거 못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셨으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안에서만 하시고 이 세계 선교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한 33년 아니라 한 100년 정도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베드로나 바울, 요한 웨슬레, 빌리그램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큰 집회를 하실 수 있었겠죠. 혼자 세계 선교 다 끝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혼자 다 끝내려는 생각은 포기해야 됩니다. 자신은 팔레스타인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보지 않으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이 땅의 삶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도록 모든 나라와 족속 방언에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거대한 심포니 오케스트라처럼 세계 선교의 일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리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가득 차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래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게 우리 혼자 힘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판을 짜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밀어주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애가 막 아빠 도와주겠다 그러면 애 손잡고 막 열심히 하면서 다 해놓은 다음에 아 우리 아들이 다 했다고 아빠가 해주시면 그게 실은 걔가 한 겁니까? 그냥 흉내만 내고 실은 내가 다 한 건데 이 아이가 너무 기특하니까 아빠 도와주겠다 하는 게 기특하니까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를 동역자로 초대하십니다. 그건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의 기쁨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같이 일하면서 더 친해지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서 점점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하나님의 손을 더 굳게 잡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도 응답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이야말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오용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죠. 마치 크리스천이라면 무슨 기도를 해도 다 이루어질 것처럼 들립니다. 뭐 이렇게 따지면 교회당 축구대회 할 때 양팀에서 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양팀이 다 이긴다는 거 아니겠잖아요. 나 이번 주식 투자로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주님께 감사헌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주식 투자가 그냥 대박이 터질 겁니까? 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선 소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자식 이번 이 대학에 반드시 붙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든지 다 된다는 약속입니까? 그리고 안 되면 분명히 예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공수표를 쓰실 수가 있냐라고 시험받을 것입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 이름 걸고 아무 기도나 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히브리 문화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이름은 곧 그 사람 자체였어요.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의 생각과 성품과 계획과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담긴 능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십계명 제일 톱 계명이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너희들의 욕심을 위해서 갖다 팔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화날 때 이렇게 막 갖다 부르든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믿음도 없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 쫓아내려 하다가 오히려 귀신한테 두들겨 맞은 그런 일이 나오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릴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도용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 한마디로 보혈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과 깊은 진솔한 은혜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를 품고 있는 사람, 미움과 분노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장하고 팔고 도용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오히려 그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 지금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 진실하게 회개하고 있는 사람, 남의 탓하지 않고 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면서 겸손히 순종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래서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뜻에 항상 자신을 맞추는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을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안수에 불이 나갈 거예요. 자기의 병이 낫고 남의 병이 낫는 역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날 거예요. 병이 안 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영을 만지실 거예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사도행전의 모든 기적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삶으로 영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면서 보혈을 통과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이름을 겸손하게 부를 때, 믿음을 통해서 부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역하시게 됩니다. 불과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도저히 내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가련하고 연약한 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주님은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십시오. 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자신의 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더럽힐 말과 행동을 삼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부르는 주의 이름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13절 말씀을 끝까지 자세히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는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서 이 아버지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예수님이 순종할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처럼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성품과 뜻이 나의 뜻과 일치가 되는 깊이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될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불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 영광 받으셨듯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는 말씀에서 내가 행하겠다는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행하겠다는 말씀이 네 각본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이제 주님의 방법으로 여기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일이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노도 응답이죠. 기다리는 것도 응답입니다. 또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한테 옵션 드립니다. 하나님 A로 해주시든지 B로 해주시든지 얘랑 결혼할까요? 쟤랑 결혼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와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둘 다 아니에요. 제3의 사람이 오느니라. 그런데 그건 우리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응답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오시지 내가 닦아놓은 길로 내가 와달라고 하는 길로 오시지 않아요. 주님의 응답은 항상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오셨다고 해서 주님이 응답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이 특세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을 걸고 브레이크트루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그 어떤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를 꺾지 못한다는 그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신다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는 아니지만 주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죽지 않고 일어난다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는 나의 떨리던 무릎을 굳게 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신다는 그 믿음, 우리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우리의 병든 몸은 치유를 받게 될 것이며 우리의 교회는 새로워질 것이며 우리의 인생은 답답한 그 진창을 뚫고 새로운 돌파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특세 마지막 날에 명절 마지막에 터졌던 그 생명수처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약하기 그지없고 우리가 처한 현실은 답답하고 슬프기 짝이 없지만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이 특세 마지막 날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침체된 영혼들을 하늘의 영광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